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그분이 입장할 때 뉴스 화면을 보면 고개를 푹푹 숙이면서 정말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분이 다소 엉뚱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서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기자나 그 기자회견을 인터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놀랍니다. 아, 왜 저럴까? 저러지 말지. 거기 기자들이나 그 지역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분의 사과였지 울음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노여워서 그들을 아주 훈계하기까지도 하고 노여워하는 그냥 그렇게 얼버무려진 그런 기자회견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너무 엉뚱하고 너무 놀라서 이것이 해외 토픽감이 되고 굉장한 말을 나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국무총리로 지명된 분이 과거의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지나친 발언,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을 때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고 강하게 대했습니다. 그분이 내가 지혜롭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종교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해서 오해를 샀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몇 날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뒤늦게 사과를 해서 그가 참 이루어놓은 신뢰마저 잃어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혹은 그 나라가 피해를 입힌 나라들을 향해 사과 한번 하면 끝날 일인데 오늘날까지도 안 합니다. 아니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독일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거듭거듭 사과하고 그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배상한 것이 아주 대비되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저는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야, 사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 동양인들 아시아 문화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이 서양분들이 겪는 우울증하고 이 동양분들 아시아권에 속한 이런 분들이 겪는 우울증은 정말 다르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서양분들은 자꾸 표현하기 때문에 나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접근의 방법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동양권의 문화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죠. 난 우울하다는 표현을 차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속에서 곪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장육부가 기능을 상실하고 자꾸 잠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지만 사과하지 못하겠는 것이 글쎄요 저만일까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동양인들 아시아인들에게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그런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해외 토픽에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한국분, 일본분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조금 지나친 비약인지는 몰라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과에 관해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이 사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시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의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사과에 관한 이 사건이, 사과와 더불어 이 화해의 사건이 뭐 많이 있겠지만 일단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소위 말해 야곱의 사과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죠. 그래서 동생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 나머지 아버지 이삭과 형 이삭을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려다가 형의 진노를 사서 결국 복을 받기는 그냥 저기 외가로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통해 저를 교훈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형 에서바 화해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그런 야곱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형 에서에게 정말 극진한 대적과 함께 사과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두 형제는 서로 끌어안고 울며 화해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44장 18절 이하부터 시작되는 유다의 사과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하나들인 유다의 사과이지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에게 하는 그런 사과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무슨 얘기냐? 이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끝에서 두 번째 요셉을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방만해서 형들 기분 나쁘게 의시되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자꾸 일러바치기도 하고요. 참 밉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작당을 하고 이 요셉을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세월이 지나 요셉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에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이제 식량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애굽에 식물이 양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식량을 구하라고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 형제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됐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가운데에 만나게 되었고 요셉은 그 형들을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저들이 과연 옛날처럼 악한지 아니면 변화를 받았는지 아주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자기가 누군지를 감추고 자세하게 저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했는데 어떤 시험을 했냐면 양식을 받으러 온 그 형제들에게 뭐 모든 것을 채워서 줍니다. 그러면서 슬쩍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친동생인 나머지는 이복 형제들이니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 베냐민의 그 짐 속에 그것을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시켜서 그것을 조사해서 발각되게 만들라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죠. 저들은 자신의 손으로 훔친 게 없는데 막내 동생 품속에서 요셉의 물건이 나오니 저들은 놀래 자빠질 뿐이죠. 이젠 우린 죽었다. 이런 마음뿐인 것이죠. 저들이 종이 되든지 이제는 죽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종삼지 않고 그 물건을 훔쳐간 죄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요셉의 친동생 벤야민을 지적해서 그만을 종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옛날에 이 형들 같으면 아이고야 이게 웬 횡재냐 이게 웬 럭키냐 아이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고 벤야민만 남겨놓고 후다닥 도망가야 맞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보면 유다가 그 옛날 요셉을 팔아넘길 때 가장 극성맞게 나섰던 이 유다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한 동생을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문드러지고 썩고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얘는 보내시고 차라리 나를 종삼아 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울부짖으며 요셉에게 매어 달리는 모습을 보고 45장에 넘어가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치 못하고 울음이 터진 가운데에 그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알리고 화해를 청하는 장면이 이어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동생 요셉에게 아 동생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친동생 벤야민 정말 아직도 아이라고 표현되는 이 아이를 볼모삼아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코자 하는 그런 옛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막내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변화받은 모습을 통해 그는 사과를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귀한 사과의 뜻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곧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걸 알기를 소위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이것도 요약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성실한 반에 둘째 아들은 좀 껄렁껄렁하고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율법에 반하게 세상 풍속에 반하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를 졸라 그것을 받아 멀리 떠나갑니다. 동기가 불순하니 사는 것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순식간에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소진하고 참 돼지 먹는 그 죄업 열매도 못 먹어서 안달이 난 정말 유대인이 돼지 옆에 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죄악이고 창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 옆에서 살면서 돼지만 치는 게 아니라 돼지에게 주는 밥까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신세가 되고 나서 그는 회개하지요.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아버지와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의 공통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 사과하는 것, 이 apology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요. 세상은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잡아떼고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편만한데 성경은 그 반대인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이러한 교훈을 제 스스로 여러분에게 발견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건들 중에 한 요절을 읽어드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공통점을 교훈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곱이 에서에게 사과를 하기 전에 누구를 대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하며 기도하며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는 이제 요셉의 그 이야기죠.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발각된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죠. 훔쳐가진 않았지만 그 숨겨놓았지만 그것이 결국 발각됐을 때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언뜻 들으면 요셉의 물건을 훔쳐간 것이 발견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 저 깊은 뇌리 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 우리의 동생을 팔아넘기더니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저는 알게 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그 탕자의 비유 말씀 중에 하나죠. 아들이 이르되 이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소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그 아버지께 이르되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구와 누구에게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만 죄송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금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려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아버지께 사과해야 되겠다 함과 동시에 뭡니까? 회개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볼 때에 어떠한 교훈이 느껴지는고 하니 사과의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그렇게 사과의 마음이 들어온 것 같지만 이 사과의 뒤안길에는 사과할 만한 마음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야곱이나 유다나 돌아온 아들들은 자신이 피해줄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적극적으로 정말 야곱은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 사과를 준비했고요. 유다 또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삶을 걸고 사과했고요. 아들 또한 자신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께 사과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과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할 때 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입술을 열어 해야 하는 것이 사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여러분 드린 대로 사과는 회개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만 미안한 마음, 사람에게만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였구나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과의 마음들 멸시치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사과할 분들을 찾아가 사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앞에 그 세 사건을 열거하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 야곱과 에서 무슨 지간이죠? 형제 지간이죠.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부자 지간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유다와 요셉은 또 어떤 지간이죠? 형제지가 아니죠. 그렇죠? 또 아버지라고 했다. 예, 대답하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틀리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그 돌아온 아들과 이건 뭐 답이 다 나오네. 누구와의 얘기예요? 아버지의 얘기. 그러니까 무슨 지간이에요? 부자지간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두 사건은 형제지간, 맨 마지막 사건은 부자지간. 자, 이걸 통틀어 이들은 누구다? 이들은 누구다? 남이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왜 사과의 일과 화해의 일이 주님 앞에 교훈되는 이 일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일어난 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죠?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눈 떴다 감으면서도 가족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연로하신 저희 아버님께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참 말씀이 없는 분이거든요. 건강해라, 최선을 다해라, 끝! 이겁니다. 네, 그런 분에게 제가 짓궂게 여쭤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래 낯간지러운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님 대답은 으허허 였습니다. 차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꼭 참고 물었습니다. 꼭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저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 24시간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으허허? 아버지 뭐 사랑해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배워준 대로 으허허 하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참 사랑하면서도 더군다나 이 동양 문화권에, 더군다나 한국 문화권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혹은 형제 관계, 참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이번에 가서 저 한국 방문을 했을 때, 저희 형과 얘기하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는 형을 위해서 한 그런 조언이었고, 형을 위해서 한 얘기였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서운했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맨 처음에는 그게 아닌데라고 변명을 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겠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던 버릇이 가족에게도 나타났던 거야. 아주 훈계, 일장 훈계를 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설교의 어조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는 어색해가지고, 아이, 생각해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고 막 글쩍글쩍 하더라고요. 가족 간에 가까워서, 가족 간에 너무나 가까우고 흉어물이 없어서 서로 모든 것을 아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과할 때 사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 잘 하시나요? 두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상담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강권했답니다. 아무개 집사님, 부인 집사님에게 사과하십시오. 근데 남편이 구구절절을 그 목사님이 그 상황을 해석해 준 걸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 그래서 그분이 결국 한단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거 잘못했다고 칩시다. 한국 남자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는요, 나라를 바꾸는 일만큼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 평생에 와이프에게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자 집사님들 빼고. 때로 여자 집사님들 끝까지 남편에게 공주가 되고 싶어서 남편에게 잘못했다라는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저냥 엉뚱한 트집 잡아서 바가지 긁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숙제해! 성적은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부모에게 과거의 상처를 자꾸 내세워서 부모를 겁박주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없는 건지. 옛날에 김만풍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할 대상은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사과해야 할 대상을 누구로 삼고 계시다? 여러분의 가족, 곧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혹은 형제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일생의 영양분이 되고 약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순서를 전해주셨어요. 복음을 땅끝에서 전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전하고 유대에다 전하고 예루살렘에다 전하고 먼 데서부터 가까운 데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죠?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여 먼 곳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순서입니다. 중요한 말씀일수록, 생명되는 말씀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도네이션을 누구에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족에게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남음은 이웃에게 해요. 희한하죠? 네.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가족에 대해서,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지 모릅니다. 왜? 가족이 살아야, 가족이 회복돼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사과하지 못하고 품고 계신 것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후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꼭 사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두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밥 먹을 때마다 고통을 받는 그 이상한 그런 참 고통이 아니면서도 고통인 그런 삶이 되고 결국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해서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부모에게 사과받지 못한 자녀들이 커서 엉뚱한 세상의 부작용을 생산하는 모습을 우린 보지 않습니까? 예, 가족에게 먼저 사과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가깝다고 흉을 허물 없다고 니속 내속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수록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규모 있게 살아주시고요. 먼저 사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세 이야기 사과와 이 화해의 이야기를 놓고 볼 때에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과의 목적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고 그냥 숙제하듯이 그냥 하고 끝나고 나는 사과했어 하고 손 털기 위한 어떤 면피적인 그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요. 사과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의식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회복! 내복이 아니라 회복! Recover. 사과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들을 통해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만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목적으로 사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는 사람은 이 사과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사과했어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사과하는 분들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은 목숨을 걸고 심지어 자기의 뼈가 빠져나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과를 준비했어요. 유다는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걸었고요. 돌아온 아들은 자기의 신분을 걸고 역시 인생을 걸고 사과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를, 이 깨어진 관계를 나는 이 사과를 통하여 꼭 회복하고 싶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관계를 나는 꼭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처절한 저들의 울부짐과 저들의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색하고 자존심 때문에 미뤄왔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다해 진심과 전심으로 사과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과를 통해 관계의 회복이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와 사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사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한다면 그 사과를 받아줘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받아줘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꼭꼭 마음속에 그렇게 넣어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유익이지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뉘우치며 사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잊어버려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사과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과를 받아주는 에서나 요셉이나 아버지의 목도 상당히 크고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난 못 잊어 죽어도 못 잊어 나는 너를 늘 이를 갈며 미워할 거야 미워도 다시 안 볼 거야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럴 줄 알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과가 회복으로 이어지고 더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과를 받아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진정한 사도의 콜링을 받습니다. 이때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저의 사과를 믿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가 나서서 그의 사과를 자세히 듣고 그 사과를 받아들여주고 그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예수님의 사도들과 저가 하나 되어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필두로 해서 그 지역에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바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유럽에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과하면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야 된다. 계속 생각해야 된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잊어지면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정말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이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멀리 멀리 던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컷 사과하고 실컷 사과받고 또 그것을 되새김질하면 그거는 우리 속에 소가 사는 거예요. 소가. 소는 위가 몇 개다? 예, 네 개죠. 그래서 먹은 거 또 올라와서 또 되새기면서 내보내고, 먹은 거 또 올라와서 또 되새기면서 내보내고. 물론 그래서 깨끗해갖고 그걸 갖다가 아프리카에서는 그 소똥으로 집도 짓고 삽니다만, 우리가 소가 아니잖아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건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과하면,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하나님께서 사과받으라면 사과받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키우는 개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개를 키워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개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동네에 풀어놨는데 오라면 올 줄 알았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양순하고 말을 잘 듣는 애라 제가 이렇게 몸짓만 해도 제 옆에 붙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놈 녀석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가 저를 무시했으니까 개무시 아닙니까? 야, 사람에게 무시당하니 개한테 여러분 한번 무시당해 보십시오. 자존심 진짜 상합니다. 영어로도 해봤어요. Come on! 했는데 역시 영어도 안 되더라고요. 내 발음이 나빠서 그런가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화가 나서요 집에 이 녀석이 들어왔을 때 막 혼을 냈어요. 막 혼을 냈어요. 근데 훗날 키워보고 지식을 더해보니까 그 짐승이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짐승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상한 개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듣고 제가 세월을 지나 이렇게 보니까 그게 너무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볼 때, 특히 우리 식구들 애들이 안 볼 때 걔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근육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 개가 나이가 많거든요. 주물러줬더니요 이 녀석이 끙끙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살다 보면 짐승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짐승한테도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 것 같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과해야 되겠죠? 그게 정말 어색하게 말하기 어색한 관계일지라도, 그 누가 될지라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쉬운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은 사과할 때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할 때를 놓치면 사과하고 싶어도 사과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처럼 사과하라 할 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과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좋은 가족, 친구, 형제, 직장의 동료, 그런 커스터머, 그런 교인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세련되게 그런 일에 먼저 손을 내밀고 또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에게 사과를 미처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 그렇게 행동했던 것 사과하지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이제는 사과하고 싶어도 사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그런 교회 형제자매와 많은 분들에게 세월 지나가기 전에, 때 지나가기 전에 용기를 내어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주님을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당신은 죄가 없으시고 당신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사과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자존감에 사무쳐서 주님이 그리도 원하시고 먼저 행하셨던 사과와 회개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가까운 자로부터 먼 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사과하는 멋진 크리스천 또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